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2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에게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어떤 집에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많은 고급 음식들과 또 우리가 평상시에 볼수 없었던 음료들 그리고 아주 풍성한 다과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잔치에 참석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뭐 김치찌개가 없다는 둥, 뭐 라면이 없다는 둥, 뭐 캔디가 없다는 둥 이렇게 투덜거리고 서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잔치의 품격과 풍성함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잔치에 참여하면서도 그 잔치의 진가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기독교의 풍성한 축복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대체 내가 누리는 예수로 말미암은 축복이 무엇인가를 찾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갖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자의 내면과 영혼의 세계에 부어진 그 좋고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지속적인 허전함, 또 불만족 이런 가운데 세상의 다른 허접한 것들을 찾아 헤매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욱이 사도 요한은 교우들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현혹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그것에 빠지지 않을 최고의 방법을 지금 제시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영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기독교 안에 참 진리에 약속한 것이 다른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약하고 또 질이 떨어진다면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도덕성의 발로입니다. 내가 다른 게더 좋은 게 있는데 내게 제일 좋다고 세일하는 세일즈맨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신뢰하거나 그 사람이 정직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기독교의 참된 것을 잘 알지 못하고 그것이 정말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발견하지 못했으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한다면 그건 자기가 믿는 종교의 실속과 그리고 교세를 얻기 위한 그런 저속한 방법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 성경 저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믿음 안에 약속된 엄청난 보화와 축복이 숨겨져 있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보화와 축복을 말할 때 다름이 아닌 우리가 자주 듣는 영생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25절에서도 영생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렇게 풀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하다라는 이 수식어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죽어서 누리는 영원함, 뭐 시간이 그냥 쭉 늘어져서 영원함 이런 것으로 동일시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영생에 이런 시간적인 영원한 속성만 있다면 지금 당장 나는 그런 영생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나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이 그냥 그대로 그냥 여름에 엿가락 늘어나듯이 쭉 그냥 영원히 끊임없이 늘어난다면 그런 삶, 그게 무슨 질이 있고 거기에 무슨 선함이 있습니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그런 영원한 삶 필요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시간적인 길이에 대해서 영원하다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도 이런 어떤 죽으면 뭔가 또 예수님이 새로 오시면 뭔가 이렇게 판타지 같은 그런 환상의 세계가 펼쳐져서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어떤 영적이고 그리고 영원한 그런 삶이다. 그러니까 이 환상의 세계를 실현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면서 그것이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신비주의적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다 아닙니다. 우리가 사후 세계나 예수님의 재림 그와 함께 이루어질 나라가 분명히 지금 차원과는 다른 차원의 나라이기는 분명하지만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분리되고 관계가 없어지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이 현세와 또 우리가 죽어서 또는 예수님 재림 후에 우리가 가질 내세는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함께 고려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비연속적인 그런 차원의 내세를 우리가 잘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새로운 영적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새 몸을 입고 그런 차원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분명한 새로운 세계와 축복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고 있습니다. 그 축복의 분명한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주님과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간의 사랑과 사랑입니다. 이 두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축복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다른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을지라도 이 사랑에 대한 것만은 우리가 분명히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는지 어떤 증상이 일어날는지 그건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3차원, 4차원의 차원의 현상은 넘어간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은 바로 영생이라고 했는데 이 영생은 지금 이 땅에서부터 구하고 찾고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서 찾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는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영생을 찾고 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깨어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부터 베푸시는 것들을 우리가 뭐 생각해 보면 이해가 좀 쉬워지실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 말씀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데 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케 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주는 어떤 방종과 같은 어떤 뭐 다른 차원의 자유와는 다른 것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왜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렸기 때문이죠. 지금 열려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축복을 영생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때 말할 때 그 영원한이라는 말 대신에 신적이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더 적합한 해석이 단어가 될 것 같습니다. 신적 생명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가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적 생명의 부분적인 것을 이 땅에서부터 받고 누리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바로 이런 영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거짓 가르침에 빠지거나 또는 이 영생의 이 영생을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를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고 오히려 공동체를 통해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최고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생에 대한 이해는 신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잔치에 가서도 잔치의 그 진가와 풍요로움을 모르면 우리는 불평을 가질 수밖에 없듯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도 예수께서 주시는 이 풍요로운 영생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노상 불평과 불만족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데 자, 영생을 얻고 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분 안에 거하는 삶, 예수 안에 거하는 삶, 24절에 말씀하신 것,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들은 것, 이거 구약이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영생을 찾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그냥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한다고 그냥 얻어지는 것이,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실제로 그분과 거하는 그런 관계, 실질적인 밀착된 관계 안에 있을 때 그때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아서 실천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행위까지 들어갑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그토록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영생을 취하고 자유롭게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신앙의 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반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하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제 뭐 다음 시간에도 제가 또 언급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생에 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특성과 또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제가 그것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생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요한일서 2장에서 5장까지 쭉 널려서 펼쳐져 있는 그 사랑에 대한 그 메시지와 다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시고, 제가 사랑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과 자꾸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는 그런 그 훈련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영생의 그 기초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자신이 복음의 씨앗을 간직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영생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씨앗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들으셨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또 내가 읽고 깨닫습니다. 그것이 내 복음의 씨앗으로서 내 속에 다 지금 심겨져 있습니다. 이 심겨져 있는 말씀을 내가 소중하게 간직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잊어버리고 이것이 아니고, 내가 다소 좀 의식하려고 애를 쓰고 말씀에 몰두하려고 애를 쓰고 다시 더듬어서 기억해내고 하는 그런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몸짓과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씨앗의 형태로 우리 마음에 뿌려졌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이 씨앗은 꽃을 피울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복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은 씨가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 때문이죠. 제가 사무실에 화분 몇 개를 이제 놓고 식물을 키우고 있는데, 이 꽃을 피우는 시간이 그렇게 1년 중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물을 정기적으로 주고 그리고 이렇게 잘 보살피는 이유는, 그 생명이 살아있는 것이 귀하기 때문이지만 그 귀한 씨앗이 이미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언젠가는 때가 되면 분명히 꽃을 피울 것이다, 이것을 제가 믿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물을 주고 돌보고 있습니다. 그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으면 영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는 소원이 생기는 것이죠. 이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씨앗을 소중하게 간직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성령께 의탁하는 마음과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그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영생은 약속된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지상에서부터 체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새 생명의 질과 풍요입니다. 근데 약속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그 실체까지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을 받고 약속을 받았으면 우리가 약속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쓸 때 나의 삶의 방향을 잘 조준해서 맞췄을 때 그때 그 약속의 실체에 다다를 수 있고 그 실체를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약속은 받았는데 영 딴짓하고 있다. 그러면 그 약속의 실체는 언제 우리에게 올 수가 있겠습니까? 실체로서 잡힐 수가 있겠습니까? 잡힐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속되었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그러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우리의 갈구를 잘 일으키면서 그것을 향해서 가는 나의 삶의 가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야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자녀가 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받을 수 있는 하늘의 풍요로운 축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 안 받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새롭게 지어져 가야 하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약속의 실체를 우리가 받아서 부분적으로나마 이렇게 누리고 그리고 살아갈 때 누구나 다 똑같은 축복을 동일하게 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시는 그 옆을 보아도 사람들이 다 동일한 축복을 받지는 않죠. 심지어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선물로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누리는 자유는 다른 것입니다. 자신의 성향과 기질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고 깊이가 다르고 레벨이 다른 그런 자유를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원천이 다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향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색깔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신자의 삶이 아, 내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유일성 있게 독특성 있게 내 자신을 나를 길러가시는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을 보면서도 나는 그것을 누리지는 않지만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자유를 누리는구나 를 보면서 자유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 점차 점진적으로 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라는 것은 굉장히 풍성하고 다양하고 깊이가 있는 것이로구나. 아, 이것이 다 다른 색깔이로구나.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영생을 약속받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풍성함에 따라서 그 모양과 수준과 성격이 거의 무한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의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만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도취되지 않을 수 있고 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런 선물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시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지침에 말씀에 따라서 살 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자신의 힘으로 획득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행으로 구원을 받으라가 아니고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체험적인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열리는 영생의 새로운 차원을 얻는 길을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살 수 있는 새 삶의 영역으로서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는 유업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두 가지 영생에 대한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복음의 씨앗이라는 측면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약속된 선물인데 이 선물은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따라 무한대로 나타난다. 네, 세 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성의 구체적이고 현재적인 측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이거로구나, 내가 이것에 지금 들어와 있었는데 저 사람이 말을 어렵게 해서 내가 못 알아듣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구원의 사실에서, 정말 그것은 사실이죠. 그 사실에서 오는 기쁨과 자부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있으시다면 그것이 바로 영생을 받고 누리는 그것이었습니다. 주일 저녁 내내 지금 6번 했는데 칭의에 대한 관련된 주제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급기야 성도님들로부터 고백이 나오기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이토록 자랑스럽고 기쁜 일이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영생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알 때에 오는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하나님 뭐 알면 뭐 그것이 뭐 그렇게 즐겁겠어. 뭐 내가 뭐 다른 사람 뭐 이명박 대통령이라든지 뭐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도 알 때 뭐 별로 그렇게 즐거움이 없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안다고 즐거움이 될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될 때 그 즐거움은 우리에게 굉장히 신선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보물을 새롭게 얻은 것 같은 내 삶의 그 영혼의 밝아짐 같은 그런 빛이 비추어 오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 때 누리는 영생입니다. 세 번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얻는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을 때 영생을 체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해방감을 갖게 될 때 영생을 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라는 뚜렷한 목적의식과 함께 내 삶에 고무되는 자신감, 이것이 영생의 한 측면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주님을 섬길 때 받는 에너지입니다. 영생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에너지와 생명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할 때 자신 속에서 느끼는 영혼의 힘, 파워입니다. 또 네 번째로 누구에게나 자신에게 그 주어진 직업과 같은 소명이 있습니다. 이 길 위에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혼동스럽고 무의미에 빠질 때가 있죠. 그러나 이 맡기신 소명의 길에서 내가 합당한 헌신이 이루어지면 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더해 가십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지혜가 생기면 내가 어떤 태도와 어떤 의미를 구현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사랑을 가지고 일하면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열매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혹시 교회에서 직분 맡으신 분들 이것을 연습하시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 목동님들, 뭐 국장님들, 부장집사님들, 뭐 주일학교 선생님들, 성가대원들 다 마찬가지죠. 그 길에 합당하게 게으르게 그냥 팽개치듯이 해놓고 자기가 그냥 뭐 조금 관심 갖는 척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가운데,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지혜와 사랑이 생기든가요?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그 일에 합당하게 내가 충성스럽게 달려들 때, 적극적인 모습을 가질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고 싶은데 뭐 해라 해라 이러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그런 차원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영생을 정말로 추구한다면 내가 그럴 수 있는 적극성과 능동성이 내게서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내 마음속에 울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우리는 뭐 직분 같은 거 좀 내려놓고 그리고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성스럽게 무언가를 정말 찾고 구하고 하는 영적인 수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나태하고 게으르고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고 힘이 없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밀착된 관계에서 영생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뭐 필요성조차도 잘 못 느끼는 그런 것 때문이겠죠. 다섯 번째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신령한 임재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또 하나님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고 더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면 어느 틈엔가 하나님은 이미 우리 옆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낼 때 하나님을 잘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싶어서. 근데 막상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의 과정들이 쭉 지나고 난 다음에 되돌아보면 아,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까이 계셨었구나.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는 나 혼자 모든 것을 다 겪고 있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나에게 가까이 하는 것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지키셨구나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때로는 내가 하나님과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함께 하고 싶어서 한적한 시간을 찾아 성경을 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거나 또 기도를 하면서 지내다 보면 뭐 항상 동일하지는 않지만 주님과 그때 함께하면서 얻는 사람과 세상에 대한 깨달음, 자기 자신이 있는 그대로 보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직하게 내보이는 그런 자기 자신의 드러남, 그리고 주변의 대상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여러 가지 축복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영생의 누림들은 영생 속에 들어있는 모든 풍성함의 부분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영생을 우리가 누린다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생을 누리면 우리에게서 비로소 성화와 성숙의 밑거름이 되는 것을 우리는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화의 원동력, 우리가 성숙해지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누림에서 오는 모든 사랑과 지혜, 하나님께 속한 그런 모든 자양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화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거룩해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형만 바리새인들처럼 거룩하게 할 뿐입니다. 요한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분 안에 거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약속하신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그 영생을 찾고 누릴 때 내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그런 삶이 바로 나를 성화되게 합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에서 영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성숙해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과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회의적인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생활을 열심히 해도 성화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런 그 성화에 이르기까지 영생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제가 뭐 앞으로도 또 말씀드릴 요한일서를 통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로 좀 미루기로 하고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포인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 요한의 말이었죠. 영생을 취하라 바울의 말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구에 대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영생은 1차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임을 우선시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받는 물질, 건강, 장수, 명예, 인기, 승진, 발전, 발명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선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보이는 것들에 대한 것에 의해서 나는 복받았다, 내 믿음이 괜찮구나, 내가 믿음이 확실하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구나 이렇게 신앙을 이해하고 계신다면 진정한 영생의 삶으로부터 빗나갔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극히 일부분적인 것이고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그냥 삶에 필요한 것들을 그냥 기본적으로 채워주시는, 아니면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언제 가져가실지 어떻게 아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생명이 이렇게 있지만 어느 날 언제 하나님께서 가져가실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2차적인 것이고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정말로 진정한 영생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또 눈에 안 보이는 것이라고 해서 정신세계의 향상으로만 영생을 이해하시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바른 도덕성에 기초한 그런 판단이라든지 지식의 세계에서 나는 사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나는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현대인의 문제가 무엇이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뭐 잘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생의 그것 또한 일부분이고 은사적으로 몇 사람에게 주신 그런 은사이지 지식의 은사이지 그것이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영생의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100% 존재하고 살아계신 분으로 인정하고 인간에게 약속된 영생의 복이 하나님이 원천이 되셔서 보이지 않는 통로, 성령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실체, 그 실체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우선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영생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않은 영생의 누림이라는 것은 매우 주변적인 것이고 거기에는 유혹의 마수가 항상 뻗칠 수 있는 것이고 자칫 너무나 쉽게 자기 삶의 만족과 행복 지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않은 것은 일단 다 버리셔야 합니다. 다 버리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것을 다시 정리하시면 됩니다. 내게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인기, 뭐 기타 등등의 것들 나중에 다 잘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선시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더욱 확실한 믿음과 경험이 있으면 그것이 정말 복인 줄 알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8년 가까이 섬기면서 항상 이 기준을 삼고 성도님들의 신앙을 도우려고 애를 써왔고 지금도 이것을 1차적인 저의 목회의 목표로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께 속한 영생이 보이는 현상과 물질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자꾸자꾸 줄어들기를 바라고요. 급기야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나의 몸짓, 투신, 아까 말씀드렸죠. 영생에 대한 헌신. 이것이 없으면 내가 성경 말씀대로 깊이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깊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생의 실체를 붙들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바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약속하신 충만한 영생이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간구합니다.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